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11월 3일 수요일.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4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고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이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며 나머지는 그것에 대한 해설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이다.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타난 원칙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신명기 4장 5에서 9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받았음을 깨닫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갈대아에서 처음 불러내시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큰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나라로 만드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물론 최고의 축복은 그들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셨지만 그때까지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6절. 그들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고 있었지만 이방 민족들은 돌과 바위와 나무와 귀신을 섬기고 있었다. 이 얼마나 극명한 차이인가. 모세는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두 가지 사실을 언급했다. 첫째, 하나님이 그들 가까이 계셨다. 성소와 같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말이다. 둘째, 그들은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드셨으며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했다. 묵상. 신명기 4장 32에서 35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신명기 4장 33-34절. 의심의 여지 없이 이스라엘은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적용. 보이지는 않으나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심해 보세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때때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수도 없고 혹은 이해하려 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저희가 구별된 백성이 되고 세상 열국 중에 독립된 나라로 세움을 입은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함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선언하셨다. 선지자 어왕 368.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우리에게도 맡겨졌음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사명을 받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저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여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사랑 믿음에 가봐요 빛나는 새벽표 주님 영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의 좋은 친구라 산 밑에 백합 나는 새벽표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랄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 사날 지키시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표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참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산검이 검다며 주는 높은 산속 내 밤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또 여러분을 뵙게 됩니다. 잠시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내면화에 대한 강의를 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자신 속에 있는 내면화의 흔적이 어떻게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가족과 형제들 사랑하지만 내 마음 속에 일고 있는 심리적인 상처들로 인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강의를 잘 소화하고 잘 이해해서 듣는 우리 모두가 큰 유익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내면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학원 과정에서 이 내면아이 공부를 하면서 아, 이건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간절하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 내면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될까 생각해 보았더니 제 속에 상처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상처가 없었더라면, 이 심리적인 상처가 없었더라면 내면화에 대한 공부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부를 하면서 한결같이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같아서 배울 당시에는 좀 힘들고 괴롭혔지만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 학습을 통해서 제 자신이 많이 치유받고 또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그리고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그리고 성인들에게 한결같이 이 내면화의 원리를 가르치거나 상담을 해서 저들의 아픔과 갈등과 어려움들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김휴의 내면화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김휴의 이야기는 30년 만의 휴식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면화의 상처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까 합니다. 김휴의 내면화의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30대 중반에 잘 나가는 중견기업 임원 김휴가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지녀온 자기 안의 고통스러운 장애물 때문에 늘 마음이 무엇인가 쫓기고 인간관계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사직을 권고했습니다. 똑똑하고 유능해서 초고속 승진을 해온 휴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었죠. 뜻밖의 배신감에 절망하고 분노하던 휴는 사직 권고를 받은 날 저녁부터 설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사는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체중이 5kg나 빠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았지만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휴는 탈진한 상태에서 내과 의사의 권고로 정신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권고사직을 당한 이유는 회사의 트러블 메이커였기 때문입니다. 대인관계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공격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휴는 자기 대인관계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죽으라 일했는데 쫓겨나게 된 것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억울함에 분노하고 있었죠. 그리고 원인 모를 설사까지 겹쳐서 완전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휴는 대기업의 수석으로 합격한 유능한 직원이었고 지금의 사장은 그때 휴가 속한 사업부의 팀장이었습니다. 휴의 능력을 눈여겨보던 팀장은 독립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휴를 스카웃했죠. 새 회사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그 중심에는 바로 휴가 있었습니다. 사장은 휴를 절대적으로 신임했습니다. 휴는 최연소 이사가 되었습니다.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싶으면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휴의 불같은 공격에 견뎌낼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장도 휴의 이런 역할을 은근히 즐기고 있었죠. 앞에서 대신 채찍을 휘둘러주니 사장에게 돌아올 불만도 모두 휴에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애써 뽑아온 인재들이 하나 둘씩 회사를 떠나겠다고 나섰죠. 휴보다 내심 더 아끼는 인재가 있었는데 그 직원은 휴와는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사장은 이제 휴를 포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너무 많이 부딪히는 성격 때문에 더 이상 회사에 놔두기엔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휴를 내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휴의 심리적 내면화를 잠시 보겠습니다. 그는 정신과에 다니면서 상담을 받게 되었죠. 상담을 받으면서 휴는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휴가 임신된 것을 알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휴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한 아이만 잘 키우겠다며 둘째 아들을 낳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간곡한 설득으로 아버지는 마지못해 승낙은 했으나 어머니는 휴를 낳을 때까지 할머니 댁에 피신하다시피 지내야 했습니다. 휴가 태어난 후 아버지는 자신을 닮은 형을 편애했고 휴를 별로 귀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출생 이야기를 전해들은 휴는 그래서 아버지가 형을 편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근이 잦았던 아버지는 휴를 할머니 집에 맡겨두고 형만 데리고 살았고 해외 근무 때도 형만 데리고 갔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이별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휴는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싶지 않아 잘 보이기 위해 무척 애를 썼습니다. 형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애정을 얻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매달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수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은 아버지가 반대한 결혼을 함으로써 최초로 아버지의 분노를 샀습니다. 형은 그 길로 이민을 떠났죠. 그때 휴는 형이 떠난다는 섭섭함보다 적이 사라지는 것 같은 후련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휴가 말하기를 저는 아버지가 원하는 여자를 선택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지만 포기했지요. 다행히 아버지가 선택한 여자도 싫지는 않았어요. 대기업에서 지금의 직장으로 옮겨올 때도 휴는 아버지에게 허락을 얻었습니다. 휴는 정말 모든 걸 아버지에게 맞췄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휴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휴는 형만을 편애하던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왔죠. 그래서 무의식에서 휴는 늘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나도 형보다 잘할 수 있어요. 나를 좀 봐주세요. 이런 마음의 소리를 그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휴는 정말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해야 했고 자신은 물론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들을 닥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공부벌레, 일벌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끝이다. 이런 사고가 그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이죠. 아버지는 나를 외면할 거야. 휴는 실패와 외면 이후에 닥쳐올 심리적 현실이 몹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휴가 왜 이렇게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 그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수용받고 환영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이 휴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거절받은 상처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달랐는데요. 사실 이제 그럴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늙었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사실 없어졌죠. 자신은 이미 유능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오히려 노쇠한 아버지가 안쓰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현실의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무서운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의 아버지는 습관처럼 그를 채찍질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의식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말입니다. 휴는 이번 사건을 통해 30여 년 동안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를 지배했던 아이의 감정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마음속의 아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내면 아이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를 발견하는 그 순간 그 아이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 휴는 달라진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30여 년 동안 그의 무의식 속에서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마음속의 아이, 그 마음속의 아이가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아이로 그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사에 가서도 사장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병원에 가서도 의사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그는 윗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언제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내면의 아이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 자기 속에 숨겨져 있었던 내면의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치유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상담을 통하여 첫째, 그에게 찾아온 변화는 자신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휴에게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편애의 상처가 무의식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아이가 항상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는 아버지의 인정과 지지에 굶주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아버지로부터 인정이나 칭찬이나 사랑이나 존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내면 속에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대단히 컸던 것이죠. 남들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고 대우받고 인정받고 인기를 얻으려고 발부둥 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휴는 내가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사는,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휴는 사실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박수 감옥, 인정 감옥, 비난 감옥에 갇혀 살았던 것이죠. 30여 년 동안. 휴가 한번 마음 놓고 가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이가 벌써 6살이 되었지만 거의 안아준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너무 바빠서 아이와 함께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부인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이제 상황이 변했습니다. 자신을 가두고 있는 심리적 감옥을 발견하게 되었죠. 무의식 속에 있었던 그 심리적 감옥을 말입니다. 그리고 심리적 감옥에서 이제 걸어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인정받지 못할까 초조해할 필요가 없고 비난받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이 또 버림받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내면에 있는 내면의 아이를 발견하고 치유받았을 때 이런 변화가 그의 마음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둘째는 몸이 가볍게 되었습니다. 이제 피곤을 덜 느낀다고 했습니다. 몸이 가볍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쉬워졌다고 했습니다. 식욕도 좋아졌고 무엇보다도 설사가 잡혔죠. 설사병의 원인은 분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노?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 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 때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의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계속 억압시켜 놓았던 그 분노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인정받지 못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그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설사병의 원인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 분노, 이것이 그를 지배하였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 편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형만 사랑하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자신의 사장에게 투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사장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사장에게 투사되었던 것이죠. 그가 치유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감정을, 분노의 감정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그런 자극으로 그가 영향을 받을 때 무의식 속에 있었던 그의 내면의 상처가 분노로 나타났던 것이죠. 자신은 그토록 열심히 일해주었는데 사장은 자신에게 사직을 권고했기 때문에 사장에 대한 분노가 투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느꼈던 분노를 사장에게서 느끼게 되었던 거죠. 셋째는 휴에게 찾아온 세 번째 변화는 너그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에 대한 분노가 동료들에게 이동하여 터져나왔죠.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자기 말을 잘 듣는 부하 직원들은 눈에 띄게 편애했었죠.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눈치가 보이면 가혹할 정도로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태도를 모방한 것이죠. 사장으로부터 복직 제의를 받은 휴는 회사 생활을 새롭게 시작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의 트러블 메이커가 이제는 피스 메이커가 되기로 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면서 적절히 조언을 해 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판보다 상대의 입장에 서서 배려할 줄 아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당히 너그러워졌죠. 용서가 되지 않았던, 부하 직원들을 닥달할 수밖에 없었던, 조금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는 날이라면 그는 참지 못하고 호통을 쳤던 그런 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너그럽게 그들의 문제를 같이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휴에게 찾아온 네 번째 변화는 일을 즐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부벌레, 일벌레였던 휴의 벌레 건성은 열정의 탈을 선 집착에서 온 것임을 알게 되었죠. 내가 이렇게 실력 있는데도 날 버려? 어림없지 하면서 타인의 인정에 집착했던 과거가 있었죠. 공부와 일에서 얻은 성취감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열등감을 극복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휴는 뜨거운 땀을 흘리며 일을 즐긴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었죠. 집착과 열정을 구분할 줄 알게 되었고 무리한 일이 맡겨질 때는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여유도 생겼고 몸의 상태가 나쁠 때 내일을 위하여 쉬어가는 지혜도 생겼던 것입니다. 일벌레, 공부벌레였던 그 사람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릅니다. 휴에게 찾아온 다섯 번째 변화는 편해진 인간관계입니다. 자기가 아주 훌륭한 남편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잘생겼고 지적이고 돈도 잘 벌어다 주는 성실하고 완벽한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미안했지만 그거야 일 때문이니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와 한가하게 같이 있는 시간이 두려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는 아내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죠. 아버지가 선택해 준 여자라는 생각에 아내에게 짜증만 내었던 그런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휴의 알 수 없는 분노에 아내는 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남편에게 제대로 이야기도 못했을 것입니다. 회사 일에 쫓겨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아내는 체념할 정도였죠. 어제 휴는 무의식에서 아버지와 형에게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소외시켰던 존재들에 대한 증오와 질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정이 풀렸습니다. 나이 들고 외로워진 아버지와 형을 동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른스럽게 아버지와 형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했던 휴가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그의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었던 아이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런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휴에게 찾아온 여섯 번째 변화는 휴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의 휴의 생활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았습니다. 일 중독자였던 것이죠. 여름 휴가를 가도 언제나 노트북을 들고 갔었는데요.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 노트북을 켜놓고 회사 직원들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눌 정도였습니다. 노트북이 휴에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죠. 휴가를 갔어도 그는 회사의 일에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휴는 자연스럽게 생활의 쉼표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동면하는 겨울과 어두움에 몸을 기댈 수 있는 밤이 왜 있는지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수면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는 것과 자기의 인생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줄 아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휴일에 가족들과 어울려 놀아도 아무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휴에게는 처음 만나는 경험이었죠. 6살 때 할머니에게 그 말을 들은 이후에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휴식인 것 같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30여 년 만에 심리적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그의 내면의 아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일벌레 공부벌레였지만 그의 내면의 아이를 발견하고 그것이 그동안 자기를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발견하고 심리 상담을 통해서 30년 만에 제대로 된 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 곧 근심과 순종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이런 초청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을 다 내어놓고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죠. 시편 107편 29절 30절에 보면 강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데 무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는 무력합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각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일고 있는 심리적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아가는데 자꾸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속에 감추고 있는 이 심리적 상처가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잡아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하염없이 나아가야 될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나를 잡아당기고 나의 성장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심리적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더 현실적인 안목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한 채 나에게 평안을 달라고 안정을 달라고 기도해 본들 그렇게 쉽게 우리가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의 은혜가 인간의 격정의 분란을 잔잔하게 하는 바 그의 사랑 안에서 마음은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건 영혼이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하죠. 그것은 곧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시대 소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훈련받는 과정이라고요.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도상에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는 기도를 통하여 주의 섭리를 간구하고 주의 평화를 얻기를 늘 기도하지만 우리를 자꾸 죄악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또는 어두운 길로 가게 만드는 우리 사탄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 아이의 부정적인 상처들을 잘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말씀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사단의 역사, 이 내면아이의 상처를 우리가 좀 더 직시하면서 이것을 치유받는 과정을 통해서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심리적 상처가 영적인 안목을 흐리게 만들고 영적인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심리적으로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 또는 교육을 통해서 발견할 필요가 있고 상담을 통해서 치유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잘 동반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발전된다면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리스도께 더 놀랍도록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누군가의 충고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특별히 나이 많고 경험 많은 분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모세는 왜 혼자서 모든 재판을 했을까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은 모세에게 유익했나요? 모세가 어려운 재판을 맡은 것은 천부장과 백부장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결정하려 했기 때문일까요? 쉬운 사건과 어려운 사건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시내산으로 모세를 찾아옵니다. 누구를 데리고 왔나요?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출애굽기 18장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그의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드로는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려고 광야로 왔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가를 자세히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튿날 이드로는 모세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보았나요? 그리고 그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무엇이었나요?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 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이드로는 모세에게 제덕이 겸전한 자를 선택하도록 자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질, 즉 경건, 도덕적 순결, 공정함을 말했습니다. 참 재판관의 성품에 대한 그의 이해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정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사람들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자질을 요구한다면 그 나라의 힘이 더욱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한때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행정체계에 익숙했던 모세가 왜 권한을 나누어 주지 않고 홀로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언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재판장들을 보듯이 모세를 보지 않고 그를 하나님이 임명하신 대변자로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고 여호와가 달리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자기에게 가져오는 모든 소송을 자신이 혼자서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정체제였기 때문에 모세는 혼자서 재판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드로는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그들에게 무엇과 무엇을 보여주라고 했나요?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인가요? 출애굽기 18장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모세와 이드로가 말한 율례와 법도의 차이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고 한 것을 보아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말하는 관용어일 것입니다. 갈 길과 할 일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것입니다. 갈 길과 할 일이 분명치 않으면 목적이 없이 방황을 하게 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참된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갈 길과 할 일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이드로는 모든 제안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란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8장 23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드로는 자신의 자문이 건전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함을 확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게 그것을 채택하는 문제를 모세에게 맡겼습니다. 그의 사위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의 성공은 오로지 하나님이 그것을 승인하실 때에만이 확실하며 또한 그러할 때에만 모세도 그것을 받아들일 것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충고에 따라 행동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승인을 받을 것이며 또한 그것을 제안함에 있어서 이드로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음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모세가 어려운 재판을 맡은 것은 천부장과 백부장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결정하려 했기 때문일까요? 출애굽기 18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어려운 소송은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분께로부터 지시를 받아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쉬운 일은 개인들 간의 논쟁거리나 사소한 질서와 관계된 것들을 말하며 이것은 각각의 두목들이 맡았습니다. 어려운 사건이라 함은 종교적인 규례나 공동체 간의 시비거리들을 모세에게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충고를 따라 이스라엘의 행정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드로는 모세에게 일의 비능률성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이드로는 총감독자, 모세 아래 사법관들, 즉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을 세울 것을 제안했고 모세는 받아들였습니다. 세 번째, 충고는 사랑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 사심 없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신앙에서 배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세의 말을 듣고 의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시행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301페이지. 여호와께서 모세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의 손을 통하여 이적들을 행하셨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택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이 그로하여금 자기 자신은 그 이상 교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지 않았다.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경건한 미디안 제사장의 제의를 즐겨 듣고 현명한 제도로 생각해서 그의 계획을 채택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재판 문제까지도 일일이 혼자서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 이드로는 모세에게 제덕이 겸전한 자를 선택하여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쉬운 일은 방백들이 자단하고 어려운 사건은 모세가 재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0일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